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늘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세계의 경제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해야 하며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G20이 세계 경제를 주도, 감독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막 첫날의 오늘은 G20 정상회의 분과별 회의와 환영 만찬, 공연 등의 일정이 이어지고 내일은 분과별 회의에 이어서 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합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내일 오전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 등에 대해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두 나라 간의 최우선 현안이 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안보와 무역,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3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대한 위협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오늘 시 주석이 이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국 측의 의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으로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트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문을 통해서 레드 카펫 없이 내려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의도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또 현장에 있던 백악관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 전에도 중국 관리와 미국 관리 간에 몇 명의 미국 수행원을 들여보내느냐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과 어떤 반군이 미군과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인지 양국 간에 여전히 커다란 견해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 가치가 있으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소재 유명한 흑인 교회를 방문해서 흑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현재 트럼프 후보는 흑인과 소수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고전 중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흑인 교회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디트로이트 시의 재건을 돕고 싶으며 현재 미국에는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자신의 방문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려서 흑인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서 어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지점이 오클라호마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13km 떨어진 포니시로 진앙의 깊이는 6.6km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의 규모는 지금껏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캔자스와 미주리 등 중부 대평원주들은 물론이고 1500km 이상 떨어진 텍사스주와 사우스 다코다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는 등 이른바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한반도 주요 뉴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죠. 2270호를 채택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재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일 한국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요. 대북 압박 조치들 복합 중층적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고요. 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2270호가 나름대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의 2270호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지난 3월 2일에 채택됐는데요. 2270호 결의에 대해서는 전쟁 상태가 아닌 나라에 대해서 유엔이 가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역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과 물품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었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 2270호 6개월 시행 결과 나름대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동참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됐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예.
조금 더 그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첫째로 그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이행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유엔
네.
회원국은 200개 나라가 가까이 되지만 그 전에 보면은 보통 30개 수준의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내는데 그칠 정도였는데요.
예.
이번에도 전체 회원국에 비하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한 53개 나라가 지난주 현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북한에 타격을 주는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이 북한의 선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선박과 관련해서는 편의 치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 선박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빌려서 운항하는 그런 편의치적 선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의치적을 일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말하자면 국적을 빌려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요르단이 있었고 또 몽골도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또 편의치적뿐만 아니라 이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들을 아예 폐쇄하는 그런 나라들도 소개가 됐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중국이 꼽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적인 동참을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예.
이것은 대사관을 폐쇄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해당 외교관을 아예 추방 조치하는
그러니까 네.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추방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예 추방해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사례가 미얀마하고 독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국가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과 맺은 그러니까 비자 면제 협정을 아예 파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그런 사례였고요. 또 싱가포르도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세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북한에 타격을 가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2705를 통한 대북 제재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민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민간 전문가들도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철, 석탄 등 무역이 좀 줄어들었고요. 또 북한의 해운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또 외화 수입이 좀 줄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좀 심화되고 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망명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충분치 않다. 그리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 이런 다소 좀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제재 자체에 따른 문제점, 좀 허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그 민수용 석탄, 철광석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수용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출이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석탄을 수출할 적에 가령 뭐 군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석탄 수출이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석탄 수출은 괜찮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그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어떤 걸 수출할 적에 이것이 민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민수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큰 허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측 얘기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북한을 그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또는 외교 안보적 요인에 따라서 제재를 느슨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 배치에 따라서 베이징 당국이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또 여전히 문제로 꼽히고요. 또 하나는 그 세 번째로는 그 문제의 본질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2705에 근거한 대북 제재가 과연 북한의 핵 또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예.
전문가들은 이것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705는 정상적인 무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과 중국 간에는 무려 1000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가 안 되더라도 밀수, 암시장 같은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따라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 자금, 기술, 부품 이런 것을 개발 속도 이런 것은 좀 늦추거나 부분적으로는 차단할 수 있지만 또 김정은 정권을 좀 아프게 좀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2705 이후에 이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라든가 또 여러 움직임들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홍기 기자가 언급해 준 것처럼 과연 북한을 정말 아프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이냐 핵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이를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두 번째의 그 예로 언급을 해준 게 과연 중국이 얼마나 대북 제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최현기 기자가 지금 일부 얘기를 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 동참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중국의 말하자면 향배입니다.
예.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금이든 원유든 그리고 또 물자든 뭐 식량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90% 이상 거기에 매달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말하자면 이런 제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방침이 결국은 제재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은 견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성공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난 3월 2일 그 안보리 22705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실제로 보시면은 22705는 북한의 더 이상의 도발, 핵 개발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탄도미사일 계속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발사를 했습니다.
예.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상당한 수준의 이 기간 동안에 진전을 보고 세 차례 가까이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데 이 2270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 효과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현재 중국의 입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게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조차도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이런 국제사회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기류가 일정 부분 있고요.
예.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2270호를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효과 가운데 하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핵 개발이나 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 이런 그 취지도 있었는데 2270호에 실제로 이제 외국에 있는 북한은행을 폐쇄할 것을 이제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의 외화 수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외화 수입이 좀 줄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까도 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2705는 그 북한은행의 지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지점이나 사무소에 그 신규 개설을 못하게 했고요. 또 만일 기존에 만일 은행의 지점 등이 있다면은 90일 내 폐쇄하도록 하고요. 또
네.
거래 활동을 또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미국이 그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자금줄이 상당히 좀 막히고 또 이런 자금줄을 막는 데 좀 효과가 내고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에 취했습니다마는
예.
개성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합법적인 원래 그 북한의 그 외화 유입 통로였습니다. 한국의 약 100여 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하면서요. 그 연간 약 1억 달러의 자금, 현찰을 그 북한으로 줬는데요.
네.
한국 정부가 이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물리적으로 어쨌든 1억 달러의 그 외화가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이른바 그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외화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대북제재,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의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통치 자금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 북한 외교관의 망명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한국 정부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이라든지 무역 일꾼들은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현지에서 외화벌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영국 주재 태영호 북한 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것도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자 외화벌이의 할당량은 많아졌는데 국제사회의 촘촘한 제재 때문에 관련해서 그 활동에는 상당히 더 많은 제약이 따르고 하니까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도 망명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의 증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그 북한 엘리트층의 망명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일부 외교관 또는 무역 일꾼들의 망명으로 인해서 체제가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붕괴의 위험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네.
섣부른 일일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아서 현재까지 평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70호가 북한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준 대사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70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관계, 특히 대외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그런 대외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 비하면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재가 계속 이행되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받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계에서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오준 대사의 언급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오준 대사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잇따라서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 또 유엔 결의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시간이 가면서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예.
또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엔에 맞서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말하자면 국가들의 집합체죠. 여기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고 이걸 통해서 북한의 활동을 제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오준 대사가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오준 대사가 이제 유엔에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상당히 이제 고위급 외교관인데요.
예.
최근에 그 VOA 인터뷰에서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그 유엔국 제안 그러니까 제명을 하지는 그런 그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은 자세히 보니까요. 그 유엔 헌장 25조를 얘기했습니다. 유엔
예.
헌장 25조가 뭐냐면 그 유엔의 가입 또는 회원국 그 얘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엔 회원국이 가입을 할 적에 의무 중에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그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여태까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핵과 관련된 결의만 해도 5개입니다.
네.
최근에 결정된 2705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계속 지금 탄도미사일 또 핵개발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더 이상 내버려두는 것은 곤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바로 지금 이런 것이 그 유엔에서 무슨 문제를 해서 제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이것을 더 이상 내버려두긴 곤란하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엔 헌장 25조에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것이 하나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한국 대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오준 대사가 유엔 회원국의 자격 지위를 제명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한다면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킨다거나 제한한다거나
네.
이런 언급을 한 것이죠. 제명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준 대사는 이것이 지금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이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무부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저희 VOA 인터뷰를 인용해서 한국의 오준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국무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전혀 아는 바 없고
또
그런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일단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기보다는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의를 북한이 회원국으로서 준수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더
적합하겠군요. 네. 회원국에 가입할 때는 그 말하자면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헌장 25조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헌장을 위반하니까
네.
그 회원국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회원국 자격 정지라든지 제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하자면 가정적인 얘기였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이 줄고 있다. 김 위원장의 통치 자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네, 한국의 그 홍용표 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카자흐스탄에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참석한 김에 그 한국의 연합뉴스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외화수입이 줄었는지 통치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수출 또 각종 외화벌이 또 노동자 수출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비자금,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썼던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또 지금 저희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준 건 아닙니다만은 수출이 상당히 좀 줄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해운 활동, 또 외화벌 이런 것이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금 역시 좀 줄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이어서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은 약간 예외적인 그런 상황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북 제재, 대북 압박 국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강대강의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북한 정권이 자멸할 정도로 응징할 것이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발언은 아닌데요.
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을 보면 계속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태영호 북한 공사가 망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체제 내부가 동요의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광복절 기념사를 하면서는 북한 내 말하자면 지도층이 아닌 일반 계층들에 대해서 정권과 분리해서 북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망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예.
이 국무회에서 북한이 자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제가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이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그동안 도발에 있을 경우에는 그 도발의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발언의 수위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잇따라서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상당히 강력한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유엔 국제사회의 움직임, 결의 움직임에 맞춰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국면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예. 그런 발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도착을 했고요. 또 이어서 중국, 라오스 순방을 하는데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할 이슈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부분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서울을 출발해서 3개국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예.
러시아, 중국, 라오스 3개국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해서요. 극동 지역의 그 협력 방안을 제시할 얘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그 양자 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 또 러시아도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을 하고 또 한국 러시아 그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그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중국의 그 항저우로 이동을 해서요. 4일부터 열리는 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그 정상회담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중국도 그 한국의 그 사드 배치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사드 배치를 그 한미 양국이 지난달 확정한 후 처음으로 그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 양해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이어서 그 7일 그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한 아세아 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도 아마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아서 현재까지 대북제재 결의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중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주목받는 북한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요 인사의 처형 소식인데 이른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장 최휘도 현재 혁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교육부 총리 김용진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고 한국 정부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했던데 부총리명 상당히 고위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 행정부에서는 그 상당히 높은 지위 아닙니까?
네.
강요급 이상의 지위인데요. 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김용진 내각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말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이 당시에 자세 불량을 지적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이 계기가 돼서 국가보위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반당, 반혁명 분자 그리고 또 종파 분자 이렇게 낙인이 찍혔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지난달에 총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가장 고위직이라고 보면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군요. 부총리급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노동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이제 징계 조치를 받은 건데 김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영철은 남북 그 군사 당국자 회담에 자주 나와서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올해 73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의 그 외곽 조직이죠. 대남 조직인 통전부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양강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만경대 혁명학원 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 연말이죠. 그 김양건 그 통일전선 부장이 사망한 후에는 통전부장을이 됐었고요.
예.
그에 앞서서는 그 상당한 그 북한의 대남 강경파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북한인민군 정찰총국장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영철이 상당한 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도발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그 불시에 그 예기치 않게 그 혁명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인사가 처형된 내용이라든가 징계 받은 내용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처형됐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얼마 후에 모습이 드러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공포 정치 주요 인사들을 처형하는 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집권 이후에 처형된 간부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 직권 5년차 아닙니까?
예.
지난해 말까지 100명을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스탈린 옛날 소련의 스탈린식 그 정치 체제 아닙니까?
예.
이 그런 그 정치 체제에서 이런 공포 정치는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고위 당직자나 공직자 처형은 북한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정치식 말하자면 처형 이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별하게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 시대에는 더 많은 처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정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이게 비단 김정은 집권 이후에 드러난 특징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그 부총리를 비롯해서 고위직이 처형되면 글쎄요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어떤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내각 부총리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고 또 그동안 상당히 그 정권에 충성을 바쳐온 사람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무슨 자세가 불량하다. 또 과거의 그 처형사를 보면 무슨 회의를 하는데 졸았다.
예.
또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기소장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박수를 건성건성 치더라.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느 나라나 무슨 당국자나 간부들을 뭐 처벌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 사유가 무슨 특별하게 큰 무슨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이런 졸았다 이런 이유로 저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슨 사형을 처형하는 이런 목숨을 뺏는 이런 것은 상당히 외부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전문가들은 또 이런 부작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개 한 두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런 사태는 면정보배라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면정보배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는 네네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복종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다만 겉으로는 말을 잘못하면은 그 사망을 하거나 처형을 당할 게 두려워서 이런 건데요.
예.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를 보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처형을 하고 공포 정치라는 것은 역시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나이가 지금 올해 32살밖에 안 되니까요. 국정 경험이 없고 또 준비도 없이 지금 최고 지도자에 올라서 그 상당한 그 지도력에 내심으로 어떤 나이 많은 간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요. 이 앞서서 저희들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녹취를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북한 정권의 처형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가 공식 발표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고위 군인사든 공직자들이 처형된 것을 보면 그것이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는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예.
그것을 들은 국회정보위원들이 언론에
네.
말하자면 다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통일부가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네.
이것은 역시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차원의 그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북한의 말하자면 이런 처형은 사법 외적 살인 아닙니까?
예.
즉석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 삼고 제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자, 미 국무부도 이번 주에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일종의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를 했다라고 보면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핵심 사항입니까?
네, 이번에 그 대북 제재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
이 전략 보고서 그 나온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 지난번에 그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그 강화법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했고요. 2월에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발효가 됐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인권 증진에 관한 그 전략 보고서를 그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전략 보고서를 제출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서 그 제목 그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들의 명단, 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나라들의 명단이 있고요.
예.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생각, 현황, 그 실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소개를 했습니까?
예, 국무부 보고서는 말하자면 외부에서 정보를 유입해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들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에 나누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계속해서 압박한 것이 북한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도록 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에서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 또 그리고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 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처음에 이 아코디언 악기 부문으로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다 원래 우리는 이민 온 사람이니까. 훨씬 우린 이 사람들보다 이런 쪽으로는 우리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좀 상상도 못하고.
10년 전 서울에 정착한 고정희 씨는 강원도 홍천과 인제 그리고 서울에서 손풍금을 가르치는 아코디언 강사입니다.
저 어려서도 그 선행공 운전 쭉 다녔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취미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있어도 좀 독특하니까.
어릴 적 평양에 살 때 재능을 인정받아 평양 소년궁전에서 음악을 배웠었지만 평양예술단 예비단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양강도로 추방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방이라 하니까 20살 때 추방되고 추방돼 가니까 지방에 악기가 없더라고요. 아코디언밖에. 다 이걸로 경제선동하고 해서 그때부터 좀 쓸쓸해요. 지금.
선전대 활동을 위해 어깨에 둘러매야 했던 손풍금은 두만강 건너 중국에 숨어 살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값진 재능이 됐고.
나이 이제 이 나이인데 뭐 뭘 배우겠어 하고 또 포기했다가 그래도 속에서 안 내려가서.
서울에 정착하면서 50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음악 공부는 아코디언 강사로 도전한 고정희 씨에게 든든한 자산이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강원도 홍천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한 고정희 씨.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새 인생을 사는 보람도 알게 됐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르치는 거는 홍천에 있는 그 한국 동호회 분들 가르쳤고, 지금 서울에서 하는 거는 남한 분 같이 무슨 가르치는 통일 아코디언이라는 그런 세조에서 그 좀 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고, 인제에서도 한국 사람들만이.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코디언 강사 고정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는. 하고 그나마 한국 분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고, 이전엔 우리끼리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분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세조에서 그 조직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거의 참가를 해요.
서울 생활 10년째가 되니 이제는 크게 어려운 일도 불편한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려면 수도 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자꾸 접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우면서도 아직도 혹시 배울 게 많지만 해도 야 내가 쭉 돌아본 배운 것도 많네. 경험한 것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있는 아코디언 수강생들과 함께 1년을 마무리하는 공연 준비를 하는 것도 재미난 일상이 됐습니다.
한쪽으로 생각하면 저도 참 아이고 이 나이에 제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배우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강사를 여러 곳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고 지금 자꾸 이렇게 또 소비가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지금 양평하고 이 세조에 이제 또 가게 됐어요. 세 곳이 올해 또 났고 지금 또 두 자리가 지금 소비가 들어와요.
서울에 정착해서 그저 북한에서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면 과연 고정희 씨가 아코디언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글쎄 제 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노력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음악 쪽에 친미가 있으시고 아코디언을 잘 치시는 그런 동료들에게 또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조금만 더 배워가지고 이렇게 강사 자격으로 강사로 해서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고정희 씨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이거 다리 다 지금 뚱이 있다시피 좀 다리 졸다시피 했어요. 이 왼쪽 다리가. 이 척추가 이렇게 누워 앉아서. 그런 정도로 한자고 했는데 집에 앉아서 자꾸 아픈, 집에 앉아있으면 또 아프더라고요. 하고 어느 날 나가 있는 게 병원이고 집에 들어오면 또 들어와서 다리 아파서 또 뚱뜨고 이러면 생활했는데 그래도 나가 다니다 보면 조금 그 아픈 거는 조금 그때 당시 또 있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아픔을 잊어버리자니 뭐라도 해야 했고 피아노 치고 노래를 하는 탈북 여성들이 모인 예술봉사단을 이끌고 있을 때면 고문의 후유증도 깜쪽같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넷이고 오다는 거를 다 그때 다 제가 힘으로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음악 뭐 편집 뭐 우리가 올리려면 사이트 올리려면 영상 편집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그때부터 아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봉사로 다니면 돈도 못 버는데 한 개당 7만 원이니까 벌써 두 개면 14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서 CD를 만들어 굽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아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 문화를 빨리 접해야 되겠구나. 사운드 책을 사다가 자체로 학습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돈 드는 일이었고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시작한 인터넷을 이용한 편집 공부는 어느새 밤을 새도록 빠져들게 하는 재미가 됐습니다.
영상도 뭐 유튜브에 올려야 되지. 우리가 또 우리가 추억을 남기려면 어느 때 이렇게 공연 이런 걸 했다고 잠깐 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 영상도 어디서 보내라 하게 되면 또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신세를 제거하자 다 돈이잖아.
공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편집을 해서 단원들과 나눠가지고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놓고 기록을 찾아보는 일은 나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노라 차곡차곡 쌓고 있는 노력의 결과가 됐습니다.
야, 내 나이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연주곡을 해야 되는데 그 노래는 뭐 좀 비기너로 하면 좋아요. 짜짜 쿤따따따 쿤따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만들고 하다라니까 아, 좀 며칠씩 걸려요 어떤 때는. 그러려니까 제가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 좀 쉽게 나가도 되겠는데 아, 내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보니까 자꾸 고생 사소하는 것 같아요.
아코디언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용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에 맞춘 음원을 만들어 놓는 일도 북한에서 온 선생님 고정희 씨만의 특별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젊은이들에게는 뒤지지 않는 컴퓨터, 인터넷 활용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 3년 동안은 밤이 오는 거 싫었어요. 이 컴퓨터 그냥 배워야 되는데 아 이거 또 발새 밤이 오나 이거 맞아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아까 아쉬움도 있더라고 밤이 오는 게. 그래서 내가 나도 생각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보면 20대보다 정열이 더 많지 않나.
손풍금 아코디언은 고정희 씨의 특별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린 시절 평양에서 배웠던 음악적 이론과 실력에서 배어난 것입니다.
근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내가 자꾸 권고를 하지요. 너네도 뭔가 자꾸 도전해봐라. 아코디언 잘 치는 애들 많은데도 이렇게 자기네는 이론적으로 안 된다고 꿈도 안 꾸는 애들 많아요.
살기가 막막해 떠나온 고향이지만 그 고향에서의 배움과 끈기로 나름 성공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고정희 씨.
네. 뭐 가정은 앞으로 이렇게 쭉 끝까지 이런 지금 있는 이 가족이 뭐 누가 먼저 앓든지 누가 먼저 죽든지 하겠지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보전이 될 거고 사는 날까지 서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건강하게 원하는 자기는 직업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그것밖에 없죠.
같은 서울 땅에 살고 있는 아들과 딸이 그리고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고정희 씨입니다. 그리고 고정희 씨 자신도 어렵게 찾아온 한국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내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부터 뭐 우리는 자유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나 한국에 오니까 그 자유가 있어서 좋고 자유 때문에 뭐 꿈도 내가 하고 품은 꿈은 현실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면 그러니까 요게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우고 하면 꿈도 되는 나라고 최종적으로 자유 때문에 오긴 맞지만 그 자유가 지금은 나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 이왕 왔으면 꿈을 버리지 말고 본인들한테는 꼭 뭔가 특이한 그런 내재되어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뭘 잘하든지 하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찾아서 여기는 또 이런
고정희 씨는 이제 막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고향 땅에서 온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그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자기 그 직업을 뭐 찾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하나원에 나오자마자 젊은 애들도 이렇게 바로 식당 같은 데 일을 해서 빨리 북한에 돈 버니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 벌겠다고 마귀로 뛰어들어 하는 거 그분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조금 버티고 우선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조금은 힘이 들어도 조금은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한국이라는 사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야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하고 한 3, 4년 식당이라고는 다 아파서 그 다음에는 식당을 못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정 바쁘면 알바로 저도 알바로 처음에는 했어요. 바쁠 때에는 알바 나가서 조금씩 일하고 뭐 전단지 뿌리는 알바도 하고 그러나 한쪽으로는 공부하는 거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을 하고 보니까 이런 자리가 축축축축 나지는데 뭐 속담에 준비돼야 뭐 물을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식당 일을 하려도 무슨 음식을 하는지 이 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뭔지 그런 부분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썰려야 되겠는지 우선 요리에 대한 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학원을 나눠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고 보니까 꼭 되더라고요. 루트가 한번 있으면. 평양에서의 평양 말씀인데 먹고 채우시겠어. 먹고 채워야지.
양강도에 살다가 중국을 거쳐 한국 서울까지 왔지만 고정희 씨의 목소리에는 아직 30년 전 떠나온 고향 평양이 간직돼 있습니다.
참 툭하잖아요. 서울말을 대비하면. 좀 양간하지 못하고 툭하고 서울말은 간사스럽고 아무튼 말이 나는 엉망됐어요. 여기저기 다니다 나니까.
언제나 부러움에 찬 눈빛으로 예술단 무대를 동경했던 20살의 고정희 씨.
제가 뭐 예술단에 가서 조금 배우다가 추방을 됐으니까 평양에 있었던 무대는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항상 제가 나는 언제 무대에 올라가서 저런 기업 중주랑 참가할까 그런 꿈을 꿨댔는데 꿈도 못 꾸고 제가 추방에 대고 또 이렇게 왔잖아요.
3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 무대에 올라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무대에서 한 번은 연주회를 가지고 싶어요. 거의 1,000명 이상 되고 큰 무대에서도 할 때 되는데 그런 무대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평양 무대라면 좋겠다. 환상이지만 그런 환상도 가지고 있는 때가 동종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된다면 거기서 꼭 한번 해봐야죠.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